나란 말씀이 중국에 따라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예, 제가 지금 무슨 말했죠? 예, 뭐 이상한 뭐 신기한 방언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세종대왕이 직접 쓴 아마 뭐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세종대왕이 직접 쓴 훈민정음 서문입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많이 배웠죠. 예. 오늘은요 이 훈민정음에 얽힌 이야기 한 토막 나누면서 설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있는 것은요 훈민정음 사진이에요. 근데 참고로 그 언론에서 말입니다. 훈민정음에 관한 기사를 보도할 때 흔히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언해본 뭐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저기 화면 위에 있는 것이 훈민정음 해례본이고 아래에 있는 것이 훈민정음 언해본인데 예전에 그 학교 교과서에 주로 실렸던 게 이제 아래에 있는 언해본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뭐고 훈민정음 언해본은 뭐냐? 아주 간단히 말하면 해례본은 한자로 기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언해본은 한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훈민정음 한글을 만들 때 처음 만들 때 한글을 왜 만들었는지 한글은 모두 몇 자이고 어떻게 발음을 하고 어떤 원리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이와 같은 내용을 이제 한자로 설명해 놓은 것이 훈민정음 위에 있는 해례본입니다. 아니 한글을 만들어 놓고 굳이 왜 한자로 설명을 했는가? 라면 당연하죠. 예. 뭐 한글이 처음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이 당시 사용하던 한자를 가지고 한글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이렇게 한자로 설명해서 기록한 훈민정음 해례본을 나중에 한글로 기록한 것이 저 아래에 있는 언해본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아래에 있는 언해본은 위에 있는 해례본을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요. 위에 있는 해례본은 거의 대부분 한자로 기록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한글이 표시가 되어 있고 반대로 아래에 있는 언해본은 대부분 한글로 기록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한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열받는 이야기를 하자면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우리의 문화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한글 말살 정책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한글을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한글은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든 우리 민족 고유의 글자가 아니라 중국, 뭐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글자를 대충 섞어서 만든 짝퉁 복사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요. 일제강점기 당시만 해도 저기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 중에서 언해본만 발견된 상태였고 해례본의 존재가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글 창제의 방법과 원리 그리고 한글을 익히고 사용하는 자세한 설명이 논문 수준으로 상세하게 기록된 해례본과는 달리 언해본 속에는 이러한 상세한 설명이 생략됐고 아주 간략한 내용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는 저기 있는 훈민정음 언해본을 위작이다 가짜 작품이라고 몰아붙이면서 한글은 새롭게 창조된 고유의 글자가 아니라고 억지 주장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훈민정음 한글을 만든 오리지널 증거가 없다. 예. 오리지널 증거가 어디니 내놔봐라.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주장은 열받지 않습니까? 예.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 못지않게 정말로 열받는 일본의 억지 주장인데 그와 같은 일본의 억지 주장을 단번에 잠재운 게 저기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례본 속에는 한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 해례본이 발견된 이후에는 일본에서 더 이상 한글에 대한 억지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저 훈민정음 해례본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어요. 저기 위에 있는 사람은 저게 국정감사입니다. 국회 10월 29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배익기 씨라는 인물인데,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은 배익기 씨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훈민정음 해례본이, 전문가들은요 저 배익기 씨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훈민정음 해례본이 기존의 것보다 훨씬 더 학술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치가 더 높다, 기존의 해례본에는 없던 그 주석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어서 더 가치가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뉴스를 통해 들으셨을 겁니다. 저 베이키 씨가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나 억울하다, 나는 해례본을 절대로 훔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둑으로 절도범으로 몰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절대로 줄 수가 없다, 천억 원을 줘도 내가 절대로 문화재청에 이거 주지 않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현재도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밑에 있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해례본은 저분이 그 구의원에 출마, 구의원에 떨어졌는데 출마하면서 내가 만약 당선이 되면 이 해례본을 공개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부만 이렇게 사진으로 공개한 거예요. 이 나라에 엄청난 보물인데 이렇게 엄청난 보물인 훈민정음을 대하는 베이키 씨의 이런 모습, 이런 자세를 보면서 많은 뉴스 매체에서는 저 베이키 씨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이 인물을 다시 한번 조명했어요. 저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미술관인 간송미술관의 창립자 전영필 선생인데요. 전영필 선생은 사람들에게 세 가지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남한 최고의 갑부, 그 다음에 문화유산 지킴이, 그리고 세 번째가 저기 있는 것처럼 바보 같은 남자, 이렇게 세 가지 별명입니다. 어째서 이 세 가지 별명으로 불렸는가? 전영필 선생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 중에서도 최고의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뭐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저 당시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구 일대 노른자위 땅은 전부 다 전영필 선생의 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남한 최고의 갑부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그런데 이렇게 부자인 전영필 선생, 20대에 이렇게 부자가 됐거든요. 젊은 나이에 엄청난 부를 가지고 흥청망청한 게 아니라 나라가 힘이 없어서 일본 사람들에게 또 외국인들에게 넘어간, 빼앗긴 문화재를 되찾아오는데 자신의 전 재산과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지킴이다, 이런 별명으로 불렸는데요. 전영필 선생이 찾아온 문화재 중에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맨 처음에 봤던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이용준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영필 선생에게 당시 돈 1,000원을 요구합니다. 1,000원을 줘야 내가 이 해례본을 당신에게 넘겨주겠다. 이 1,000원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냐? 그 당시 서울 한복판에 있는 커다란 기와집 한 채 값이 1,000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 강남의 최고가 아파트 채 한 채 값을 달라고 요구한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전영필 선생이 상대가 요구하는 그 금액의 10배인 10,000원을 주고서, 상대방은 1,000원 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도리어 10배 10,000원을 주고서 해례본 구입한 거예요. 이렇게 귀한 문화재는 적어도 기와집 10채 값은 치르는 것이 마땅하오. 근데 당신에게 10,000원을 주겠소. 이러면서 10배를 치르고 훈민정음 해례본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보 같은 남자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요. 이 바보 같은 남자 전용필 선생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얼마나 아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요, 훈민정음 언해본을 위작이다, 가짜 작품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뒤로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으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었어요. 왜냐?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아서 그걸 없애버리게 되면, 그러면 조선 언어의 근간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전용필 선생은 1940년도 훈민정음 해례본을 구입한 다음에 이거 안 뺏기려고, 이거 일제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잘 때도 이 베개 밑에다가 해례본을 넣고 잤다고요. 그리고 24시간 늘 품에다가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6.25가 터져서 피란을 가게 될 때도 그 많은 짐을 다 냅두고, 심지어 가족들도 버려두고 훈민정음 해례본을 품에 안고서 피난을 갔다고 해요. 그래서 전용필 선생을 잘 아는 이 전용필 선생의 지인들은요, 저 전용필 선생 훈민정음 해례본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아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훈민정음 해례본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아낀 전용필 선생의 모습은요, 우리들 크리스찬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와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어떤 자세로 성경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예수 믿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서주의를 맞아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인공을 꼭 만나려는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오늘 첫 번째 본문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경우는 사건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본문 내용이 전개되고 기록되지만, 요한복음의 경우는 사건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전개되고 기록되는 게 아니라 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이 전개되고 기록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네 하면 그 말씀은 거의 대부분 어떤 특정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사건, 여기는 이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여기 있는 이 사건 때문이구나,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 예,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특정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살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저기 있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배경에 대해서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절이 이 말씀의 배경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저기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시죠. 하나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대? 라고 물어보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말하는지 뭐라고 말하는지 예수님이 모르셨기 때문에 몰라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말이야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엉뚱하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내 제자인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정확히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부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역시 이것과 마찬가지. 자,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도록 안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오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보셔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질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정확히 알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갑자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백성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서 얘들아 똑바로 알아라.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단다. 성경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너희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어떤 자세로 성경을 대하는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세입니까? 주인공을 만나려는 자세. 주인공을 꼭 만나려는 자세입니다. 교우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여러분께서는 성경의 주인공, 그 주인공을 만나려는 자세 가지고 계십니까? 격화소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 가죽신을 사이에 두고 가려운 곳을 긁는다. 즉 신발을 신고서 발바닥에 가려운 곳을 긁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기를 하는데 그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인데 자, 요 격화소양과 비슷한 우리 속담 뭐가 있죠? 수박 겉핥기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박 겉핥기라는 이 속담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당시에 국민학교였죠.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학교가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였는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코너 학습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 한 대여섯 명이 팀을 짜갖고 예배당, 교육관, 교회마당, 선교관 막 옮겨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퀴즈도 풀고 뭐 암송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그런 코너 학습을 진행했는데 한 곳에 딱 가니까요. 우와. 얼음물에 수박이 쫙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당시 에어컨 어디 있어요? 에어컨도 없는데 온통 땀으로 그냥 샤워를 범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얼음물에 담겨 있는 수박을 보니까 눈이 띠용. 이야. 저 수박을 먹겠구나. 안 그래도 선생님, 거기 선생님께서 수박을 쫙 잘라서 주시는데 근데 아니 선생님이 수박의 껍질만 잘라서 주시는 거예요. 껍질만. 아니 선생님 이거 어떻게 먹어요? 아이들이 막 뭐라 했는데 예,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 제 기억으로 그 당시 그 정해진 코너를 다 돌아야만 예, 미션을 다 완수해야만 끝나고 나서 점심을 먹을 수 있었어요. 어쩔 수 없죠. 울며 겨자 먹기로 많이 먹진 않았는데 수박 예, 껍질 먹었어요. 아이들이 막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이 시원한 수박을 먹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수박 껍질을 주니까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먹고 있는데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바로 수박 겉핥기였어요. 얘들아, 이렇게 수박 껍질만 먹는 것을 속담으로 수박 겉핥기라고 해.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게 바로 수박 겉핥기와 똑같은 거야.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때 그 선생님의 성함 기억이 안 나요. 그 선생님의 얼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게 바로 수박 겉핥기와 똑같은 거라는 그 말은 8살짜리 꼬마의 마음속에 꽉 박혀서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려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학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수양하고 마음을 다듬기 위해서만 성경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사랑하는 연인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두 번째 본문, 화면 통해 두 번째 본문 시편 119편 48절 10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향하여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예, 지금 읽은 구절 시편 119편에 속해 있는데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만큼 시편 119편에는 아주 다양한 주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든지 이 세상 악한 자들의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에 관한 것, 또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해야 한다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 시편 119편에 담겨있는 그 다양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예, 성경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 시편 119편에 담겨진 그 주제에 관한 구절, 저 두 구절 속에 그 내용이 집약되어 있어요. 저 두 구절 속에 시편 119편에서 말하는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두 구절을 딱 대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셔요?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유명한 미국 새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은요, 저기 있는 두 구절을 가리켜서 세레나데,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부르는 세레나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에서 시편 119편의 저자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뭐냐? 한마디로 사랑하는 연인을 대하는 자세다. 사랑하는 연인을 대하는 자세로 성경 말씀을 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째서 시편 119편의 저자는 사랑하는 연인을 대하는 자세로 성경을 대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대하는 자세로 성경을 대해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그래야 성경이 담겨진 진리를 올바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즉 위진에, 애즉 위진간, 예, 저것은 조선 정조 때 학자이자 문장가였던 유한준이라는 사람이 남긴 글귀인데요. 그 문화재청장을 지냈던 유홍준 교수가 예, 쓴 아주 굉장한 그 베스트셀러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이 그 책의 서문에서 저 글귀를 인용하면서 저 글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그 책의 서문에는 저 글귀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라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요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 그거는 저 글귀를 의역해서 인용한 거예요. 저 글귀를 정확히 번역하면 저렇게 됩니다. 알게 되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진정으로 보게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얼핏 보면 그래요. 아이고야 조선시대 연애편지구나. 청춘 남녀들의 연애편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알게 되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진정으로 보게 된다는 저 글귀는 수장고에 있는 수장고라는 건 귀중한 물건을 담아두는 창고입니다. 수장고에 있는 귀중한 예술품을 가리켜서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저기 왼쪽에 있는 거 조선시대 널리 이제 일반적으로 양반 가정에서 널리 사용되던 백자구요. 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역시 조선시대 어떤 평범한 가정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저기 있는 그릇, 백자와 그림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졌을까요? 사실 그냥 보면 몰라요. 예. 그냥 보면 저 백자 예. 둥그렇고 허여멀건한 그릇이네. 저 그림 뭐 어떤 가정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네. 뭐 이 정도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정성과 열의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찬히 살펴보면 달라져요. 정성과 열의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물건을, 저 그릇을 살펴보니까 저 백자는 보통 백자가 아니라 국보 309호로 지정될 만큼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대 형태로 사용될 만큼 우리 민족 고유의 아름다움이 잘 녹아있는 예술품으로 판명이 됐고요. 정성과 열의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니까 저 그림은 보통 그림이 아니라 조선시대 3대 화가 중 한 명인 김홍도가 그린 너무나 귀중, 값으로 매길 수조차 없을 만큼 귀중한 작품으로 판명이 됐어요. 근데 조금 전에 소개한 지즉위진의 애즉위진간 알게 되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진정으로 보게 된다는 글귀의 뜻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술품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정성과 열의를 가지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때 그 예술품의 진정한 가치가 보이게 된다. 그 작품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무미건조하게 성경을 대하게 되면 그냥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참된 가치를 볼 수가 없어요. 성경 속에 담겨진 귀중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대하는 것처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면 그러면 비로소 성경의 참된 가치를 볼 수 있고 그 속에 담겨진 귀중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을 대하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참된 가치와 성경의 귀중한 메시지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두 어떤 자세로 성경을 대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려는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연인을 대하듯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참된 가치를 볼 수 있고 성경의 귀중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